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북재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가 목사입니다. 중국의 사자성어에 회광, 반조, 조고, 각하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하는데요. 어리석고 철없이 살다가 죽음에 이르러서야 높고 맑은 정신이 일어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반성한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들은 자신의 지나온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었던 행동에 대해 반성하기도 하고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해 아쉬워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삼손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 그가 죽기 전에 했던 일들이야말로 회광, 반조, 조고, 각하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은희 집사님과 이수인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몇 주간 삼손에 대해 성경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제 삼손이 너무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맞아요. 성경 속에 나오는 아주 먼 과거 인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옆에서 함께 살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는 저만 그렇게 느낀 줄 알았는데 두 분도 그러셨군요. 그러면 오늘도 삼손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 머리카락이 잘린 줄도 모르고 깊게 잠을 자던 삼손을 들릴라가 깨웁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꿇고 가사에 내려가 넛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네, 지금 읽은 말씀을 이야기 형식으로 나눠볼게요.
삼손, 그만 자고 일어나봐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오고 있어요. 빨리 정신 차리고 일어나 봐요.
아니, 누가 감히 나를 잡으러 온다는 말이오. 블레셋 녀석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내가 나가서 이번에도 혼쭐을 내주고 오겠소. 아하, 저기 오는군. 이 블레셋 놈들아, 이번에도 내가 매운맛을 보여주마. 어서 덤비거라.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곁을 떠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몸싸움을 시작할 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경솔함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하하! 삼손!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이 꼴을 보라지? 밧줄에 꽁꽁 묶여 개처럼 끌려가는 기분이 어떠냐?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면서 삼손은 죽도록 후회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오래 참으심을 만홀히 여긴 결과로 비참해졌음을 깨닫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걸 자업자득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너무도 좋은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여겨도 되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면 그건 개미가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말씀을 통해 경고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욕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도 바울은 사람이 심는 대로 그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은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썩는 것이고 성령을 심어서 얻게 되는 성령의 열매는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지금까지의 행적을 보면 그가 들릴라에게 배신을 당하고 블레셋에게 끌려가 눈이 빠지고 넛질에 묶여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상황까지 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삼손은 성령을 심지 않고 안목의 종욕만을 심었으니까요. 그 결과물이 바로 삼손이 지금 처한 상황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끌고 가서 제일 먼저 누나를 뽑았어요. 평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글거리는 눈빛에 주눅이 들어 있었거든요.
삼손의 눈이 멀게 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인 삼손의 눈이 멀게 된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눈 또한 우상 숭배로 인해 소경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후 삼손은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지요.
우리도 삼손과 같아요. 늘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 알죠. 어린아이가 다칠 것을 생각 못하고 위험한 것을 만지다가 다치고 나서야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삼손이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고통받은 것을 기록한 뒤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사사기 13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삶에 대해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삼손은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말이죠. 말씀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사실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여기서 머리가 자랐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일이었습니다.
사실 삼손의 삶은 태에서부터 바쳐진 나실인의 모습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었어요. 일단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자 했고 시체를 아무 거리낌 없이 만졌어요.
결혼잔치에서는 독한 술을 흥청망청 마셨습니다. 창녀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고요. 너무도 많은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어요.
원래 사람이나 동물의 시체를 만졌다면 7일 동안 정결하게 지내고 7일째 되는 날에는 머리를 밀도록 되어 있었어요. 민수기 6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서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급여라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오.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홀연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제7일에 밀 것이며
제8일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삼손은 처음 사자의 시체를 만져서 규례를 어겼을 때에도 속죄 예식을 치려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삼손은 자신의 삶 속에서 속죄 예식을 치러야 했지요.
속죄 예식의 첫 번째 순서는 머리를 미는 것인데 삼손의 머리는 들릴라에 의해 밀렸습니다. 그리고 두 마리의 비둘기를 번제와 속죄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그 대신 두 눈을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자신을 드릴 날을 새로 정해서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려야 하는데 삼손은 1년 된 수양 대신 자신의 목숨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천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그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이스다월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시간이 흐르고 삼손의 머리카락이 조금 자랐습니다. 그때 마침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인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로 합니다. 이번의 제사는 삼손을 잡은 것을 축하하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신은 블레셋 민족이 섬기는 여러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신이었습니다. 상반신은 인간, 하반신은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는 바다의 신이었죠.
원래 다곤은 블레셋 족속에게 속한 신은 아니었고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레데 섬에서 이주해온 해양 민족이었기에 바다의 신을 섬기게 된 것이죠. 또 다곤은 곡물을 주관하는 신이기도 했어요.
앞서 삼손이 요 300마리의 꼬리에 횃불을 달아 블레셋 사람이 들판에서 날뛰게 해서 그들이 수고해서 키웠던 양곡들을 과실나무를 모조리 태워버리고 그 불로 인해 당분간 농지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에 큰 앙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로 노했던 다곤신이 삼손을 잡아들였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제사를 마친 블레셋 사람들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가자 삼손을 잔치 자리로 불러내기로 합니다.
여봐라, 삼손을 이리로 끌고 와라.
이들의 속셈은 삼손을 희롱하고 모욕을 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당당한 사사이자 영웅의 눈이 뽑히고 노예나 입는 옷을 입고 초량하게 있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려 했던 거지요.
삼손은 감옥에서 끌려나와 그들이 시키는 대로 재주를 부립니다. 사자보다 강한 삼손이 적들 앞에서 재롱을 떨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인데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고 화도 납니다. 아무리 삼손이 잘못을 했어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 사사예요. 적군의 장수를 사로잡았다면 차라리 죽이더라도 이렇게 광대 취급을 하며 재주를 부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대표자가 이렇게 모욕을 받고 있는데 혹시나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 아무도 여기에 대해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고 있던 게 있어요. 삼손이 재주를 부리며 모욕을 감내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미리 약속을 하고 계획을 짠 것이었어요.
네, 삼손은 감옥에 갇히면서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은 열리게 됩니다. 시편 146편 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자 삼손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에 대해 떠올리게 되죠. 삼손은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감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비방당하게 된 것에 대해 분노했고 또 그 원인이 자신이라는 것으로 인해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복수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죠.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모욕하고 놀려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삼손은 그들에게 하는 복수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과 다곤신 중에서 과연 누가 진짜 신인지를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생각에는 삼손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자기들에게 붙잡힌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의 신인 다곤보다 힘이 약해서 붙잡힌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삼손의 재주를 보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은 신전을 지탱하고 있던 두 개의 기둥 사이에 삼손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눈먼 자신을 다곤의 신전까지 데리고 왔던 소년에게 부탁해서 기둥에 기대고 싶으니 기둥 옆으로 인도해달라고 말합니다.
눈먼 삼손이 불쌍해 보였던지 소년은 삼손의 부탁대로 기둥 옆으로 인도했지요. 삼손은 기둥을 부여안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마지막으로 이번 한 번만 다시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힘을 다시 한 번만 주세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이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어도 좋습니다.
삼손은 기둥을 밀어서 신전의 건물이 무너지도록 유도했어요. 결국 삼손은 그의 괴력으로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렸어요. 삼손을 비롯한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죽고 말았답니다. 그 수는 3,000명쯤으로 성경에서 말하기를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어가면서 죽인 자가 더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결혼을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기 때문에 아내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와 친척들이 삼손의 시체를 가지고 아버지의 장지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후일담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다곤의 위치를 똑바로 새겨주고자 하셨지요.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이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이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도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이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당당하게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 다곤의 신상 옆에 둡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일찍 문을 열어보니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는 것은 가장 높고 귀한 존재에게 최고의 경배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장면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지진이라도 나서 신상이 쓰러졌다고 생각하고 신상을 일으켜 제대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도 똑같이 다곤 신상은 언약궤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고 있었는데 신상의 형태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었고 몸뚱이만 남아있었던 것이죠.
또한 블레셋 사람이 사는 지역들에 독종의 재앙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옮겼는데 언약궤를 옮기는 곳마다 그동안의 독종보다 더 심한 독종이 생겨버리는 것이었어요.
일곱 달을 버티다가 도저히 못 참게 된 블레셋의 방백들은 제사장들과 무당을 불러 물어봅니다.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야 이 재앙이 멈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어 기랏 요아림으로 옮겨집니다.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 삼손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삼손의 삶은 그 어떤 사사보다도 파란만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쫓았고 가장 비참하게 몰락했죠. 그러나 삶의 마지막에는 삼손이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태양처럼 하나님의 빛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삼손의 삶을 따라가면서 배울 수 있는 사실은요.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라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적은 나시린의 경건한 삶과 거리가 멀었죠.
삼손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유혹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삼손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셨고 끝까지 삼손을 돌보고 지키셨습니다.
들릴라에게 머리카락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며 나시린의 사명을 벗어 던졌을 때조차 하나님은 삼손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조롱거리로 끝날 뻔한 삼손의 마지막을 하나님은 명예롭게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결국에는 용화롭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선택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들의 끝에는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십니다. 의롭다는 칭함을 받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꼭 이것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끝이 없다는 것을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 온갖 모욕을 당했으면서도 그 결말은 영광스러웠던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함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발 목사입니다.
오늘 예언 자매님, 설윤 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설윤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네. 내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는다. 그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좀 어떤 감정일까요?
저는 누군가 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잘 믿겨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믿기지 않죠. 우리 설윤 자매님은요?
저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길래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라는 의문감이 들 것 같아요.
아, 나를 얼마나 저렇게 사랑할까.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신방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 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대표하여서 이 설윤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어주셔서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빛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권한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있는 권한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세요.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세상의 서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예언 자매님, 서른 자매님 교독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요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거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거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권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장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니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느낀 것은 예수님께서 참 끔찍한 고통의 과정을 거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이 예수님에게 실수와 죄가 많기 때문에 고난당하신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네, 중요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내가 그렇게 큰 죄는 아닌데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니까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 하는 그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그 마음이 오늘 이 성금요일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목사님.
네.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할 만큼 큰 죄인은 아니에요. 나보다 나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이유로 나를 억압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천국 갈 만한 자질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면 지금 이 모습으로 당당하게 천국에 갈 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구원받을 만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내 자신이 천국에 갈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 우리 서륜자매님 읽어줄래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권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신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과 고난과 죽음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게 될 때에 배워야 될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죄는 죄 없는 이의 죽음으로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내 죄의 문제는 죄 없는 존재가 나를 대신하여 죽는 죽음으로만 해결이 되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미안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없어집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다고 회개한다고 내 죄가 없어집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할게요. 정말 봉사 열심히 할게요. 그런다고 해도 내 죄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할게요. 해도 내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맞아요. 뭘 해도 내 죄는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는 내가 죽음으로서만 해결이 되는 건데요. 그게 죄의 문제인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서린자매님 읽어줄래요?
죄의 사근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생입니다.
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만든 법률적인 죄만 죄가 아니잖아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내가 안 좋은 생각을 품는 것도 전부 다 죄잖아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것도 다 죄고요.
그렇다면 죄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겠네요.
맞아요. 모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 구원인데 우리가 그런 죄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죽음으로만이 해결이 되는데 구약의 제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워주신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과 같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선을 얹어요.
그러면 나의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로 전가된다고 여겼어요.
결국 그 짐승은 나를 대신해서 비참하게 죽는 거잖아요. 참 끔찍한 것 같아요.
내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어요. 근데 어린 양이어야 되거든요. 어린 양이 죄가 없거든요. 순진하잖아요.
목사님, 어린 양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도 없으면서 왜 끌려가는지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오늘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왜 끌려가는지도 몰라요. 왜 죽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그 어린 양에게 내 죄가 다 전가됨으로 인하여서 이 양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끔찍한 장면을 다 알려주는 이유가 뭔가요?
구약 성경에서 이 제사를 보여주신 이유는요. 신약시대에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함받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이 제사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이렇게 죽어야만 해결되어지는 부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나의 죄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이 감사가 깊이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는 죄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의 대가가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죄사함을 받는 구원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사함 받기까지 엄청난 돈을 줘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네요.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감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남은 인생을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맞아요. 오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모두 죄와 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죄의 유혹과 싸우고 있는가, 죄와 싸우지 않는가를 돌아보며 싸워야 하겠네요.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한 것인데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또다시 죄의 자리에 머물면서 또다시 죄를 짓는 걸까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 앞에 미안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그런 죄송한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믿는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또다시 죄를 짓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또 죄를 지어도 괜찮아.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회개하면 돼.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안다라고 하면 어떻게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죄의 유혹이 올 때 나는 예수님께 미안해서라도 그 죄와 싸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 우리 서른 자매님 읽어줄래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다. 여러분, 죄를 볼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든 죄와 싸워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야 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더 나아가서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삶의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어지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 서른 자매님 읽어줄래요?
무리야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는 구원의 감격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회개만 하면 또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값싼 은혜로 여기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과 희생이 이 마음속 새겨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이제는 아무리 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옳은 길이 아니면 내가 그것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끊어버리고 돌아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나의 죄를 위하여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하신 고난과 희생의 마음에 잘 새기시고 끝까지 죄의 유혹과 싸워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좀 나눠줄래요?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막연히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다가왔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여라는 말씀을 읽으며 그 우리 안에 분명히 내가 있다는 것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구원을 값없이 받은 은혜로만 여겼지만 그 은혜 뒤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는 가장 크고 무거운 대가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면서 그 사랑 앞에서 감사함이 밀려왔고 동시에 죄를 가볍게 여기며 쉽게 타협해왔던 제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은혜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귀한 고백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나눔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우리 북조선 신자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손을 얹어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한 타인을 위하여서 예수님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서준 자매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편안함 속에서 제일 무감각하게 살아가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남은 인생이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 되도록 매 순간 믿음을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계속 그 가운데 있으면은요 그것이 더러운지도 그것이 뭐 이렇게 지저분한지도 몰라요. 감각이 이제 둔해지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정결케 되면 그런 것들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처럼 우리의 감각과 그리고 우리 영혼이 깨어지는, 깨어나는 우리 저와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는 죄 없는 이의 희생으로만 사하여짐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가 사하여지기까지는 반드시 죽음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인데 그 희생과 죽음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구원의 감격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추위가 매서운 날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 지켜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육의 양식을 채워주시옵소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북조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힘주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신방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은혜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신방 예배에 함께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자매 신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